수분 섭취량, 과연 얼마나 마셔야 충분할까? 제1장 수분 섭취의 기본 개념과 신체의 필요. 물은 인체에서 가장 많이 함유된 성분으로 성인 체중의 약 55%에서 60%를 차지한다. 근육과 뇌의 수분 비율은 더 높고 지방 조직은 상대적으로 적다. 생리학적으로 물은 수동적인 용매가 아니라 거의 모든 생명 반응이 일어나는 매개체다. 영양소 운반, 대사 노폐물 배출, 체온 안정, 관절과 점막 윤활은 모두 충분한 수분에 의존한다. 사람은 매일 여러 경로로 수분을 잃는다. 주된 출구는 신장이 만드는 소변이고, 그 다음은 피부 표면의 불감증발과 호흡으로 내뿜는 수증기다. 뚜렷한 땀과 배변도 추가로 수분을 소모한다. 온화한 기후에 가벼운 활동을 하는 성인은 하루 수분 손실 총량이 대략 2500ml 전후이며, 이 손실은 섭취로 균형을 맞춰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탈수 상태에 빠진다. 수분 섭취량을 이해하려면 두 개념을 나눠야 한다. 하나는 총수분 섭취량으로 음용수, 차, 커피, 우유, 국물 등 모든 음료와 음식 자체에 든 수분, 과일, 딥채소, 국물은 약 20%를 공급을 포함한다. 다른 하나는 순수한 음용수로 스스로 마신 액체만을 뜻한다. 많은 대중과학에서 말하는 하루 8잔은 후자를 가리키고 권위기관의 권고량은 보통 총수분을 기준으로 하므로 둘을 혼동해선 안 된다. 신체는 탈수에 대한 내성이 높지 않다. 체중의 1-2%를 잃으면 갈증과 소변색 짙어짐이 나타나고 4-5%면 두통, 피로, 집중력 저하를 동반하며 더 심하면 위험해진다. 수분 보충을 일상적으로 실행 가능한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때 맞춰 들이붓기보다 훨씬 값진 일이다. 이 글에서 다루는 것은 이 양을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로 실행하는 방법이다. 제2장 신체는 어떻게 수분 균형을 유지하나? 인체에는 뇌하수체와 신장을 중심으로 한 정밀한 체액 조절 시스템이 있다. 뇌하수체에는 갈증 중추와 삼투압 수용체가 있어 혈액 삼투압이 약간 상승하거나 혈량이 감소하면 갈증 중추가 활성화되어 물이 마시고 싶은 충동이 생기고 동시에 뇌가 신장에 물을 보존하라 신호를 보내 대부분의 사람이 의식하지 않고 균형을 잡는다. 가장 중요한 호르몬은 항이뇨 호르몬, 일명 바소프레신이다. 몸이 수분 부족으로 혈장 삼투압이 오르면 뇌하수체의 시상액과 방시액에서 더 많이 분비되어 혈액을 타고 신장에 도달, 집합관의 수제 흡수를 강화해 소변이 농축되고 양이 줄며 물이 체내에 머문다. 반대로 충분히 마시면 분비가 줄어 오줌이 많아지는데 이것이 많이 마시면 오줌이 많이 나온다는 이유다. 또 다른 중요 경로는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계다. 혈량이나 혈압이 낮으면 신장이 레닌을 방출하고 일련의 반응으로 안지오텐신이 생성되며 부신 피질에서 알도스테론이 분비돼 세뇨관의 나트륨과 물 재흡수를 돕고 용량을 확대한다. 이 시스템은 나트륨과 물을 저장하는 경향이 있어 왜 짠 음식을 먹으면 목이 마르고 혈액을 묽게 하려 더 많은 물이 필요한지 설명한다. 강조할 점은 갈증이 비교적 늦은 신호라는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목이 마르다고 느낄 때는 이미 가벼운 탈수, 체중의 약 1%를 잃은 경우가 많다. 노인은 갈증 자체가 나이와 함께 둔해져 모르는 사이 탈수되기 쉽다. 어린이는 단위 체중당 표면적이 커 수분 전환이 빨라 급격히 불균형해지기 쉽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뒤에 주동적 보충의 기초다. 제3장 전문 분석, 주류 음수 프레임과 데이터 비교. 먼저 몇 가지 규모 데이터를 보자. 미국 국립의학 아카데미 BIOM는 식사 섭취 기준 DRI에서 총수분 충분 섭취량 AI를 남성은 하루 약 3.7L, 여성은 하루 약 2.7L로 제시하며 여기엔 음료와 음식 수분이 포함된다. 유럽식품안전청 EFSA는 2010년 과학의견에서 음용수 충분 섭취량을 여성 하루 2.0L, 남성 하루 2.5L로 하고 음식은 제외한다. 둘 다 총인구 중앙과 필요에 근거한 통계적 추정이지 개인에 대한 정확한 처방이 아니다. 하루에 얼마나 마셔야 하나를 두고 학계와 민간에 세 가지 명명 가능한 프레임이 공존한다. 프레임 A는 8잔 경험 법칙 8 곱하기 사인 8, 즉 8온스 잔 8개, 약 1.9L 수능용수, 으로 외우기 쉽지만 그 유래는 지난 세기 널리 퍼진 대중과학 단순화에 가깝고 엄격한 근거는 아니다. 프레임 B는 체중 비례법으로 체중 1kg당 30에서 35ml로 수능용수를 추정하며 운동하는 사람에게 친숙하다. 프레임 C는 권위기관 충분 섭취량법으로 IOM이나 EFSA의 성별 총량을 직접 취하고 음식의 약 20%를 뺀 필요 음용수를 구한다. 비교는 아래 표 참조. 새 프레임을 체중 60kg, 가벼운 활동 여성에 대입하면 프레임 A는 약 1.9L, 프레임 B는 약 1.8에서 2.1L, 프레임 C는 EFSA 음용수 2.0L에 음식의 약 0.4에서 0.5L를 더해 총수분 약 2.4에서 2.5L, 대응 수능용수 약 2.0L가 된다. 보통 성인이라면 세 방법 결과가 실제로 꽤 비슷하고 차이가 두드러지는 것은 고강도 운동 고온 딤신 등 극단 상황이다. 진짜 잘못되기 쉬운 것은 8잔을 만인에 통용되는 철칙으로 보는 것이다. 널리 인용되는 실제 사례가 있다. 1945년 미국 국립연구위원회 보고서는 성인은 하루 약 2.5리터가 필요하다고 썼고 그 후반 대부분은 음식에서가 자주 생략돼 반드시 8잔 마셔야 한다로 와전됐다. 2010년 EFSA는 권장량을 충분 섭취량으로 명확히 바꾸고 건강한 사람은 갈증 본능으로 보통 충족되니 억지로 액체를 밀어넣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권위 있는 조언 자체가 증거와 함께 진화함을 보이며 독자는 숫자를 암기하지 말고 원칙을 익혀야 한다. 실행 가능한 지표로 두 가지를 동시에 쓰길 권한다. 하나는 소변 세척도로 연한 노란색, 옅은 레몬물색, 을 목표로 삼고 짙은 노란색이나 호박색은 보충 신호다. 다른 하나는 체중 차이법으로 운동 전후에 따라 1kg 줄어든 것은 약 1L 체액 손실에 대응하니 1.2에서 1.5배를 보충한다. 실행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기상 시 200에서 300ml 미지근한 물을 마신다. 식사 사이에 고르게 분배한다. 운동 전 중 후를 체중 차이로 보충한다. 잔수가 아닌 소변색을 본다. 이 두 지표를 일상에 심는 편이 숫자 하나 외우는 것보다 확실하다. 제4장 사람에 따른 섭취량 차이. 섭취량은 진률적이지 않다. 성별은 가장 직관적 변수다. 같은 키 몸무게라도 남성은 보통 근육량이 많고 표면적이 커 기초 수분 전환이 여성보다 높아 IOM은 남성 총수분 권고를 여성보다 약 1L 많게 한다. 다만 이것은 집단 평균이며 개인은 체중 활동 환경에 따라 다르다. 나이는 양극단 차이를 만든다. 영유아는 단위 체중당 필요 수분이 높고 신장 농축 능력이 미성숙해 탈수도 수중독도 되기 쉬워 양육은 성인 기준이 아닌 소아과 지침을 따른다. 노인은 반대로 갈증이 둔하고 신장 보수력이 떨어지며 만성질환 이뇨제 영향까지 더해 만성적 가벼운 탈수에 빠지기 쉬우므로 목이 마르길 기다리지 말고 고정 음수 알림을 두는 게 좋다. 임신과 수유는 명백히 섭취를 늘려야 하는 시기다. 임신 중 혈량이 확장되고 신장 부담이 커지며 수유 때마다 많은 물이 빠져나감으로 권위기관은 임신 전보다 총수분을 약 0.7에서 1.0L 늘리길 권한다. 이때 디톡스식 들이붓기를 추구하기보다 안정적으로 나누어 마시는 것이 엄마와 아기 모두를 지킨다. 환경인자도 중요하다. 고온 다습 고고도는 불감 증발과 땀을 늘린다. 에어컨 실내에 하루 종일 있어도 피부와 기도 수분 손실이 야외보다 적다고 할 수 없다. 간단한 기준은 더운 건조한 환경이나 하루 종일 야외에 있을 때 기초량의 500에서 1000ml를 더하고 소변색과 체중 변화로 미세 조정하는 것이다. 제5장 운동과 고온 환경에서의 보충 전략. 운동 보충 총칙은 전중 후 3단으로 요약된다. 운동 약 2시간 전에 400에서 600ml를 마셔 시작 전 수화 균형을 이룬다. 중에는 15에서 20분마다 100에서 200ml 보충하며 목 말라서 들이붓지 않는다. 후에는 체중 차이로 돌려 보충, 1kg 줄어든 만큼 1.2에서 1.5배 액체를 보충한다. 땀과 함께 전해질도 빠짐으로 물만으로는 혈나트륨을 묽게 할 수 있다. 손실량 추정법은? 가장 소박하고 확실한 건 저울법이다. 운동 전후에 알몸으로 달아 차이가 대략 바란 손실량이다. 소량 식사 배뇨는 무시. 마라토너는 한 경기에서 1에서 2리터 이상을 잃기도 하고 보충하지 않으면 심박체온 주관적 피로가 뚜렷이 상승하며 수행 저하와 위험 증가를 부른다. 운동 강도가 높고 시간이 길며 1시간 초과, 다량 발산하는 경우 물만으로는 최적이 아닐 수 있다. 이때는 나트륨, 칼륨 등 전해질을 포함한 스포츠 음료나 물에 소금과 레몬을 약간 더한 것으로 혈나트륨과 근 기능을 유지한다. 산책, 요가 등 저강도 활동엔 생수로 충분하며 기능성 음료를 신격화할 필요 없다. 고온 환경 일상 보충도 리듬이 중요하다. 하루 양을 1시간에 한 잔 작은 목표로 나누는 편이 밤에 한꺼번에 2리터 마시는 것보다 흡수에 유리하고 수중독 위험도 낮다. 야외 작업자는 특히 서늘한 아침 저녁에 미리 보충하고 한낮 강한 햇살엔 소량씩 자주 그늘과 휴식을 병행해 체온과 체액을 함께 안정시킨다. 제6장 마시는 타이밍과 방법. 자주 조금 vs 목 말라서. 목 말라야 마신다의 가장 큰 문제는 신호 자체가 늦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 목이 마를 무렵엔 이미 가벼운 탈수로 주의력, 기분, 단기 기억에 영향이 간다. 음수를 기상시, 식사 사이, 화장실 후, 회의 사이 등 고정 상황에 묵는 편이 갈증에 맡기는 것보다 안정적이고 의지 없이 습관되기 쉽다. 소량 작게가 권장되는 이유는 신장이 물을 처리하는 리듬이 있기 때문이다. 한꺼번에 많이 들이키면 혈액이 급격히 묽어지고 항이뇨 호르몬이 급락해 남은 물은 곧 오줌으로 나가 효율이 떨어진다. 나누어 고르게 마시는 편이 흡수와 상승 수화가 매끄럽다. 보통 100에서 200ml를 20에서 30분 간격으로 하루 종일 분산한다. 비용 대비 효율 높은 타이밍이 몇 있다. 아침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밤새 손실을 보충한다. 식전 30분 소량의 물은 식사 속도 조절에 도움이 된다. 오래 집중하거나 운동 시 알람으로 알려짓고 안 마심을 막는다. 취침 한두 시간 전 다량 섭취를 줄이면 야간 배뇨를 줄여 수면을 지킬 수 있음에 유의. 다른 극단은 물 많이 마실수록 디톡스라는 미신이다. 신장 배수 능력엔 한계가 있어 필요를 크게 넘은 것을 단시간에 쏟아붓으면 혈나트륨을 위험 수준까지 묽게 해 저나트륨 혈증, 수중독을 일으키고 메스꺼움, 두통, 경련, 더 심각한 결과를 낳는다. 정상 건강인은 갈증과 소변색으로 조절하면 되고 만일을 목표로 할 필요 없다. 균형이 핵심이다. 제7장 일반 음료의 수분 기여, 커피, 찬물. 커피와 차는 보충해 들까? 예전엔 카페인이 이뇨라 마신 셈 안 된다고 봤지만 새로운 합의는 보통 섭취량, 하루 몇 잔, 내선 카페인의 가벼운 이뇨가 음료 자체의 큰 수분으로 상쇄돼 정미는 역시 보충이라는 것이다. 즉 아침 블랙커피 한 잔, 오후 차 한 잔도 당일 수분 계산에 들어가 모두 뺄 필요 없다. 우유, 두유, 국물, 죽 등 액상 음식은 총수분 섭취량의 일부다. 국물 한 그릇에 200에서 300ml, 과일 한 접시에 100ml 가까이 들기도 한다. 이를 세면 많은 사람이 생각보다 실제로 마시고 있는 셈이어서 생수 잔수만 보면 불안해진다. 구별해야 할 것은 당, 음료와 알코올이다. 단 것은 물을 함유하지만 많은 첨가당을 동반해 장기 과다는 체중과 대사에 좋지 않다. 알코올은 명백한 이뇨제로 맥주, 액체, 빵, 농담 이면에 마신 것보다 더 많이 배출시킨다는 사실이 있고 숙취 다음 날 목마름이 증명한다. 보충을 최우선으로 한다면 생수 연차 블랙커피가 더 깨끗한 선택이다. 실용적 환산은 이렇다. 그날 모든 액상 섭취를 대략 리스트해 생수와 무설탕 차 커피는 전액, 단 것은 보충 반쪽 칼로리 전액, 주류는 마이너스 기여로 센다. 그리고 소변색으로 미세 조정하면 생수 잔수세는 집착에서 벗어나 총계로 수분을 관리할 수 있어 편하고 과.